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귓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불의와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무대가 되는 사마리아는 산 위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라는 점에서 예루살렘과 비슷해 보이지만 북쪽과 남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고 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예루살렘보다 훨씬 입지 조건이 좋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1장 1절에서 알려주듯이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을 보시면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41년간 다스리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28절에 북쪽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아람 세력을 몰아내고 또 다른 상업적 요충지 다메섹을 점령할 정도로 강성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시대 북쪽 경계였던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확장할 정도였죠. 그러니 아모스 시대 당시의 사마리아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강력할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돈과 권력이 집중되던 곳이었죠. 오늘날의 서울과 같이 팔레스타인 전역의 인재와 물질과 정보를 흡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궁궐이라든지 침상, 걸상의 방석, 겨울궁과 여름궁, 상하궁, 큰궁, 바산의 암소와 같은 단어를 통해 당시 사마리아의 부유함과 사치스러운 면을 드러내고 있죠. 특별히 9절 말씀에 등장하는 아스돗과 이집트는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세력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군벌들은 북쪽 정벌에 만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은 남쪽 블레셋 민족의 아스돗을 비롯하여 그 너머에 있는 전통의 강자 이집트에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아모스는 마치 스파이와 같이 그들에게 사마리아의 그 현실, 그 사마리아의 영적인 실상을 고발하고 있죠. 그렇다면 9절에 먼저 사마리아의 실상이 어떠합니까? 다 같이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사마리아 성 안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가 있는지 계속해서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 여로보암 2세 시절의 영토 확장이 보여주듯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군사력을 가진 여러 군벌들이 활약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영토 확장을 통해 공을 세우고 각종 권력을 비롯하여 경제적인 이권을 장악하며 끊임없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8절에 여로보암 2세의 41년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통치할 때를 보시면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의 반란으로 정권이 바뀝니다. 일종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살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 살룸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에 의해 교체됩니다.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힘으로 왕권을 노릴 만큼 강력한 군벌들이 성장했다는 단서가 되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여러 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 2세 시절의 영토 확장과 군벌 중심의 성장이 보여주는 어두운 면이자 단점인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각자의 세력이 호시탐탐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신의 군사력과 힘을 키우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일수록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부와 권력이 집중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군벌이 성장하고 그들이 정권을 잡고 쿠데타를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나갈 때 모든 이 나라의 권력과 자원과 이득이 그들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쏠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차별과 빈부 격차가 늘어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억압과 압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막으려는 자들과 그것의 불의함을 고발하는 자들을 향한 압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양한 학대와 불의한 일들이 당시 사마리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10절은 그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를 정도로 포악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4장 1절을 보시면 아모스가 바산의 암소라고 조롱하는 권력자의 부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인들은 사실 권력자보다 더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녀들은 바산이라는 풍족한 들판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풀만 먹어서 살이 잔뜩 오른 암소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조롱이죠. 그러면서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심지어 그들의 가장이었던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할 정도로 이 여인들의 오만함은 정도가 매우 지나쳤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부인들에게 아내들에게 휘둘리는 권력자들을 향한 일종의 조롱이기도 하죠.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일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 사회가 타락하고 몇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하면 그 권력자의 부인들도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이런 사마리아의 불의한 실상을 바라보며 아모스 선지자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앞서 사마리아는 남쪽 아스돗과 애굽이 그나마 경쟁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사방에 대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면에 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궁궐에 쌓아놓은 것들은 모두 약탈한다고 합니다. 12절에 어느 정도냐 하면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자는 이미 양을 대부분 삼켜서 목자가 그 양을 건져내기 위해 손을 뻗쳐도 그 안에는 남은 조각 몇 가지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몸통 핵심 세력은 모두 잡아먹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이것은 아모스가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경험에 비추어서 북이스라엘의 핵심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몸통인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은 더 이상 겨울궁과 여름궁을 즐길 수 없습니다. 상하궁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큰 궁들까지 모두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4절에 그들이 의지했던 베델의 제단과 성역을 의미하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을 의미하는 제단의 뿔들까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다 같이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면서까지 갈고리로 그들을 끌고 가시는데 남은 자들까지 싹싹 긁어 가실 정도로 철저한 심판을 맹세하십니다. 철저한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3절에 이미 성이 무너졌지만 성이 무너진 데에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던져진다고 합니다. 무너진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버려진다는 것이죠. 당시에 사치스러운 사마리아 성의 현실을 보자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를 증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압제와 학대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군벌과 그들의 부인들이 아니라 철저히 소외된 자들, 4장 1절에 등장하듯이 힘 없는 자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두고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릅니다.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약자를 돌보기 위한 것이며 악한 것을 바로잡고 되돌린다는 면에서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행위이죠. 악한 것을 분별한다는 의미에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보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5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와 예배와 찬양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온 땅을 뒤덮는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시에 불의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미약할지라도 유다의 목자 출신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군벌 세력에게, 강력한 군벌 세력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최근 우리 사회에 닥친 악한 권력과 불의한 사회 구조를 바라보며 이 난리통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꺼지지 않을 것처럼 강력해 보일지라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안고 기도하며 능히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